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을 직역을 하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모든 것을 만드는 큰 자, 그리고 어리석은 자를 고용하는 자,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을 고용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절은 굉장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여러 좀 다른 번역들이 존재하는데 어찌됐든 이 한글 성경의 번역을 기초로 해서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장인이라고 번역된 love라는 이 동사, 이 단어가 형용사로 쓰여질 때는 많거나 큰 것을 의미를 하고 명사형으로 사용될 때는 큰 자나 높은 자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흠정역은 이 구절을 모든 것을 조성하신 위대하신 하나님은 어리석은 자에게도 대가품하시고 범법자들에게도 대가품하신 다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구절과는 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이걸 해석학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고 아무튼 그래서 1절, 7절, 9절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주제가 있죠. 그것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에게 어떤 일을 맡기는 것, 이를테면 어떤 직위나 직분이나 영예를 그런 자들에게 허락하는 것은 미련한 자들에게 어울리지도 않을 일뿐만 아니라 결국 그로 인해서 많은 피해를 낳게 된다는 사실을 잠언이 반복해서 교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요하기 때문에 한 장 안에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고 또 나오고 또 나옵니다. 예. 높은 자리에 있는 유능한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일에 최고의 장인이다, 전문가다, 자타가 공인하는 그 일에 최고의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뭐 모든 일을 유능하게 잘 해나가겠죠. 자, 만약에 그런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이 어떤 중요한 일을 맡는다. 자격도 없고 자질도 없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전문성도 없는 사람이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을 맡게 된다면 그 일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냐. 지나가는 사람에게, 지나가는 아무에게나 일을 맡기는 것만큼 무모하고 어리석은 일이 될 수 있다고 성경은 또다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능하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에게 중요한 자리를 내어주는 것은 그의 미련함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일이 될 것이다. 성경이 굉장히 이 부분을 반복해서 강하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지금 비행기를 몰고 승객을 태우고 비행기가 이륙을 해야 되는데 비행기를 운전할 기장이 없어요. 그러면 비행기에 타고 있는 아무나 자 앉아서 비행기를 운전해서 자 빨리 떠납시다 할 수 있습니까?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지나가는 사람을 붙들고 조종관을 붙들고 비행기를 이륙시키라고 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처럼 무능한 사람에게 리더의 중요한 어떤 지위를 맡긴다면 그 조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러니까 최고의 능력과 기량과 지혜와 명철을 가진 자에게 일을 맡길 때 그 결과는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선이 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계속 잠언이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이치가 그렇다는 거예요.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 범법자들에게 중요한 일을 맡기는 것, 요직에 그를 앉히는 것, 결국은 재앙이 되는 것이다. 모든 것을 그르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전문가가 아니고 그 일의 특성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에게 중요한 일을 맡긴다. 네,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지금처럼 이러한 사회적, 국가적 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참으로 걱정스러운 일이 매일 눈을 뜨면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부디 이 나라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오늘도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떤 자가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일까요?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11절에 그것이 토한 것에 대해 먹는 개처럼 어리석은 자는 그의 어리석음에 대해 반복한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한다. 네. 자, 보십시오. 성경은 미련한 자를 개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그 어리석음이 반복되는 그 미련한 행위를 개가 지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는 이 우둔함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개를 좋아하시겠지만 성경에서 개는 그렇게 긍정적인 동물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개라는 동물은 아주 부정적인 의미로 사용이 되는데 쓰레기를 먹거나 썩은 고기를 먹거나 죽은 사람의 피를 핥거나 시체를 뜯어먹는 아주 혐오스럽고 부정한 짐승으로 주로 성경에서는 이 개가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의 문제는 뭐냐? 그 어리석음을, 그 죄의 고리를 끊어내지 못하는 데 있다라는 거죠. 예.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짓고 계속 그 죄를 반복해서 짓습니다. 예? 자, 그런 면에서 모든 죄인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기 짝이 없는 자들입니다. 똑같은 죄를 또 짓고 또 짓고 또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이 반복되는 죄를 끊을 수 있는 방법은 뭐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은혜에 완전히 사로잡힐 때 그럴 때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혐오하게 되고 악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그 어리석고 미련함의 악의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왜 목사가 그토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과 성경과 교회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하고 언제나 우리가 주님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항상 강조하는지를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찾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쉬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인간의 타락하고 죄악된 이 우리의 본성과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오래도록 잘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럴 것 같으면 설교 딱 한 번만 들으면 돼요. 1년에 딱 한 번만 설교 들으면 그 설교를 통해 받은 은혜를 1년 내내 간직하면 되니까. 그럴 능력이 있다면. 근데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은혜를 쉬 잃어버리고 빼앗겨버리고 그래서 그 은혜가 소멸되면 즉시 우리는 개가 토한 것을 도로먹듯이 우매하고 어리석은 죄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 누구냐?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고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는 거예요. 자기네 죄를 안 지을 거라고 자기는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하는 가장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우리 스스로 예배나 말씀이나 기도의 자리를 우리가 지키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 충분히 경건을 훈련하고 내 영혼을 무장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그게 가능하다면 왜 그토록 걸출한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물리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일에 자기를 하나님 앞에 바치는 일에 힘을 썼겠습니까? 여러분들께서 어떤 책이든 훌륭한 신앙의 선조들의 전기를 딱 한 권이라도 제대로 된 것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나. 어떻게 주어진 하루하루 가운데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경건을 훈련했는지를 보시란 말입니다. 그게 자기가 알아서 잘 될 것 같으면 뭐로 그렇게 가혹하리만큼 자기 자신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메워놓고 기도에 메워놓고 늘 교회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을 그토록 소중히 여겼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이 시대에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많지 않은 이유는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했던 믿음의 거인들이 즐비했던 시대에 비해서 경건을 훈련한다든지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일이 현저히 그것이 뜨거웠던 시대에 비해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미약하기 때문입니다. 교회 전체에서 주일날 딱 한 번 교회에 나오는 분이 절반이 넘잖아요. 어느 교회든.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몇백 명, 몇천 명 나오는 교회도 수요일, 금요일 기도회는 극소수만이 교회에 나온다 그래요. 몇백 명 나오는 교회도 겨우 몇십 명 나와서 주중에 기도회를 나온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봤습니다. 안 찾는 거죠. 찾지 않습니다. 은혜를 소중히 여기지 않고 은혜의 방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돼요? 개가 토한 것을 또 주워 먹듯이 이 영적인 깊은 침체의 늪에서 못 벗어나는 것입니다. 교회는 다니지만 영적으로는 다 잠들어 있거나 죽어 있는 사람들이 절대 다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 자신을, 우리의 은혜를 붙드는 일이, 지키는 일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배에다가 우리를 묶는 것이고 기도에 기도하는 시간과 말씀을 듣는 모든 경건한 시간에 나를 가두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면서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치고 그러한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모든 예배와 오늘처럼 이렇게 기도의 모임을 사모하는 분들을 치고 저는 성령과 동행하지 않는 분들을 거의 본 적이 없고 반대로 지극히 형식적인 주일에 딱 한 시간만의 예배로 만족하는 이 형식적인 교인이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동행하면서 놀라운 은혜와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맛보면서 그 믿음이 깊어지는 분을 지금까지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항상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것은 자기만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는 아둔하고 어리석은 고집 때문입니다.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목회자의 말에 동의하고 순종하면서 그 믿음의 좁은 길을 가는 분들은 어느 교회를 막론하고 다수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모든 은혜의 방편에 자기를 견고하게 묶어 두지 않고 수시로 그 경건의 밧줄을 끊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가고 육신의 쾌락과 게으름을 추구하는 것에 자신들을 내어주기 때문에 또 주워먹고 또 주워먹는 일이 생기는 겁니다. 끊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배나 더 경건에 훈련하고 거룩한 가치들을 사모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거룩한 습관이 되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이는 절대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일러주는 신앙의 방식대로 전혀 순종하지 않으면서 언제나 다른 것에서 자신의 영적인 빈곤의 원인을 찾고 그래서 결국 신앙의 자리를 이탈하고 교회를 떠나는 분들을 봅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어리석은 일이에요. 신앙이 그렇게 자기 마음대로라면 제가 단언하겠습니다. 결코 그 영적인 방황을 끝낼 수 없습니다. 끝낼 수 없습니다. 계속 방황하고 배회하고 그렇게 하다 시간 다 흘려보내고 하나님의 진실된 은혜는 경험하지 못하는 이런 결과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12절을 보십시오. 너는 그의 눈들에 지혜로운 사람을 보았다. 그보다 어리석은 자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바랄 것이 있다. 자, 무슨 뜻입니까?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극치가 뭐냐? 극치가 뭐냐?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통찰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음의 극치, 그것은 바로 자신이 스스로 옳다고 여기는, 누구의 말도 듣지 않고 내 생각과 판단과 내 결정이 언제나 옳다고 생각하는 자만 하는 사람입니다. 어리석음의 극치입니다. 어리석음의 끝, 끝판왕.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의 끝판왕이 누구냐? 자기가 스스로 똑똑하다고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어리석은 자보다 더 어리석다고 잠언이 아주 강력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은요, 항상 문제의 원인을 밖에서 찾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항상 상대적으로 언제나 옳고 자기의 생각과 판단이 항상 합리적이고 지혜롭다고 스스로 착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바로 그런 자에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더 희망이 있다. 그러니까 그냥 미련한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미련한 사람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 스스로 자기가 지혜롭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차라리 미련한 자가 더 희망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자보다 더 심각한 영혼의 상태는 스스로 자기가 옳다고 믿는 이 자기 기만에 빠져 있는 사람입니다. 미련한 자는 실수와 잘못을 모르니까 미련함을 저지르죠. 그런데 그 미련한 사람을 앉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잘 가르치고 권면하면서 교정을 합니다. 그러면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사람이 그 중에 하나님의 택자라면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권면하고 책망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무지와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점점점 이렇게 지혜로워지고 그 무지함에서 어리석음에서 벗어나는 경우도 분명히 있다고요. 그런데 정말 답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이에요. 아무 얘기도 듣지 않는 거죠. 교회가, 다른 지체들이, 목사가,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순종하고 이렇게 노력하시고 이 길로 가셔야 됩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답이 없습니다. 절대로 돌이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답이 없는 사람들. 아무리 얘기를 해도 소규의 경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목사가 왜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연구하고 훨씬 많이 이 말씀을 붙들고 실험을 하고 기도를 하는 목사가 왜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바른 믿음의 길을 알려드리고 성경과 교리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길이 어딘지를 정확히 알려드리면서 그 길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길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길은 없습니다. 이걸 안내해 드리기 위해서 목사가 있는 거잖아요. 전혀 듣지 않습니다. 자기의 죄를 통감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새로운 기회와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어집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처럼 제사장들이나 서기관들처럼 자기들의 오류가 무엇인지, 아니 자기들의 오류가 있다고 생각도 안 하죠. 네. 그 전혀 자기들의 신앙이 뭔지, 신앙에 잘못된 것이 뭔지를 깨닫지도 못하고 그냥 고집스럽게 자기 길로 가는 사람들, 자기들이 믿는 율법과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 옳다고 여기면서 그렇게 잘못된 믿음의 길로 갔던 유대주의자들의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모두 다 멸망이란 말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었던 거죠. 돌이키지 않고 결국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아오지 못하면, 돌이키지 못하면 딱 거기까지입니다. 그 어리석음과 미련함은 구제불능이 되는 거예요. 듣고 변화되고 바른 길로 나아오는 사람들은 희망 있는 사람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인 것이고 귀를 마음을 다 틀어막고 자기가 옳다고 고집하는 길로 꾸역꾸역 가는 사람들은 그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의 것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입니다만 늘 이렇게 불순종하는 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제발 좀 목사의 말을 들으십시오. 네? 참 지칩니다. 지쳐요. 힘이 듭니다. 목사이기 전에 저도 연약한 인생인지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응? 이렇게까지 목사의 말을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멸시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아무 말씀도 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이런 마음이 들어요, 솔직히. 벽에다 대고 얘기를 하는 게 낫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지만 저는 한계를 느낄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아무리 말씀을 드려도 아 결국은 소용이 없구나. 모두 자기가 옳은 대로 생각하고 그렇게 자기들의 인생을 사는구나. 절망하고 또 절망하고 또 절망하면서 목양을 합니다. 그러니 뭔 기쁨이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마음을 추스리고 또 추스리지만 개혁주의요. 신본주의 목회. 절대로 쉬운 길이 아니라는 것을 제 모든 세포 하나하나가 느낍니다. 고스란히 그것을 고통으로 느낍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이 없고 미련하고 어리석음의 게으른 자들이 자기들을 합리화하는 이 궤변을 보십시오. 13절에 게으른 자는 말한다. 사자가 길에 포악한 사자가 거리들 사이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게으르고 어리석은 사람을 보십시오. 거리에 사자가 어슬렁거리고 다니고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일하러 나갈 수 없습니다. 터무니없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사자는 낮에 돌아다니는 짐승이 아닙니다. 낮에는 사자가 굴이나 큰 나무 그늘에서 벌렁 들어 누워서 보통은 잠을 자죠. 야행성이잖아요, 사자는. 주로 밤에 사냥을 하지 않습니까? 땀 흘려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자 하지 않는 자는 그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자기의 게으름과 나태함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합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일이 있을까요? 그러나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들은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을 절대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그냥 먹고 놀라 그러는 거죠. 일은 조금 하고 그 대가는 많이 받고 싶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란 말이죠. 죄성. 노력은 적게 하고 결과는 많이 얻고자 하는 한없이 더 놀고 즐기고 싶어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성경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자를 경멸합니다. 잠언 6장 6절을 보십시오. 게으른 자여, 이 게으른 인생아, 너는 개미에게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어라. 너는 개미만도 못한 인생이다. 개미한테 선생님, 지혜를 가르쳐 주십시오. 배워라 가서. 자, 이 정도 얘기하면 성경이 게으른 자를 얼마나 이 경멸하는지 이 한 구절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개미보다 못한 자로 취급을 합니다. 게으른 사람. 이 게으름은, 이 게으름의 어리석음은 신앙 안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을 신앙하는 일에 있어서 발전과 성장을 자기의 믿음이 자라는 것을 도모하지 않으면서 계속 개가 토한 것을 도로 먹듯이 신앙의 어떤 열정이나 진지한 노력도 없이 그냥 게으르고 나태함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경건을 훈련하는 일에 전혀 노력하지 않는 사람, 작년보다 올해 더 비약적인 발전을 꾀하지 않는 사람들을 본단 말입니다. 수십 년 동안 교회 다니면서 조금도 달라지지 않는 사람들, 허다한 이런 게으른 그리스도인들을 본단 말이죠. 이게 말이 맞는 말이 아니지만 게으른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끊임없이 자기 합리화하는 말, 말도 안 되는 변명과 핑계들을 늘어놓습니다. 뭐 이래서 못 나오고 저래서 못 나오고 이래서 시간이 없고.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그렇게 똑같이 변명해 보십시오.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두려운 징계의 매를 계속 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온갖 핑계와 변명되면서 자기의 영적 게으름과 나태함을 핑계대고 합리화하는 사람들, 계속 매를 벌고 있는 사람들.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부지런해서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는,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은혜의 방편들을 소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예배에 번번이 실패하고, 예배 실패한다는 게 뭐예요? 안 나오든지, 지각하든지, 졸고 앉아있든지, 딴 생각하든지, 번번이 예배에 실패하고, 성찬에, 그렇게 중요한 성찬에 번번이 참여하지 않고, 매일의 경건은 무너지기 일수고, 그러면 영적인 게으름이 군사처럼 몰려오게 되는 것이고, 신앙은 권태와 실증으로 뒤덮이게 돼 있는 것입니다. 장마철이 지나면 지하실에 그냥 시꺼멓게 곰팡이가 피듯이 영원히 그렇게 죽먹게 된단 말이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의 영적인 침체의 원인을 다른 곳에서 찾습니다. 다른 곳에서. 모든 원인은 절대로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의 신앙의 태도와 자세가 무너져 있기 때문인데도 은혜의 수단과 방편들을 지극히 소홀히 여긴 많은 날들, 그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결과가 영적인 침체인데, 영적인 무기력함인데, 그걸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핑계와 변명을 넣어놓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던 경건한 그리스도인들, 청교도들 가운데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했던 사람들은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아주 무섭도록 자기 자신의 거룩한 영적인 루틴을 따라서 정해진 삶을, 경건의 훈련을 칼같이 그것을 지키면서 자기를 몰아붙였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남다른 그런 경건의 훈련이 있었고 그것을 통해 풍성한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와 교감을 그들이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이 겉모양뿐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것을 알까요? 그런 신령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까요?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많은 볼거리, 들을거리, 먹을거리, 그 홍수 속에 살고 있습니다. 차라리 우리가 저 아프리카 같은 데서 살았으면 뭐 볼 거는 짐승밖에 없고 하늘 구름밖에 없고 나무밖에 없고 흙밖에 없고 그러면 더 많이 하나님을 묵상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저 산 속에 들어가서 살고 있다면 뭐 유튜브를 하겠어요? 뭐 TV를 보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영혼이 잠시라도 고요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으로 고사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영양실조에 빠져 있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목사도 포함돼서. 그래서 교인은 많아도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 많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핑계와 변명 뒤에 무엇보다 양심에서 빗발치는 고소를 드리면서 늘 죄책감에 눌린 사람들로 예배당에 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죄를 얘기하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제 못 견디는 거예요. 도망가는 거예요. 도저히 못 견디고 그냥. 성도 여러분, 잠언의 구절구절들이 우리가 깨달아야 될 지혜와 명철을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는 지독한 이 인간의 어리석음, 게으름, 미련함, 이것들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 것이냐, 어떻게 살 것이냐. 이 지혜와 명철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베푸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그 길을 걸어갈 것이고, 이 지혜와 명철의 모든 말씀들을 외면하고 여전히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 속에, 영적인 미련하고 어리석음 속에 세상과 자기를 사랑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무늬뿐인 그리스도인들로, 무늬만 그리스도인일 뿐이지 그 영혼 속에는 그 어떤 신령한 기쁨도, 하늘의 평강도, 하나님이 주시는 넘치는 위로도, 하나님 안에서 맛보는 그 영혼의 친밀함도 없이 그냥 습관적이고 형식적인 메마른 종교 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런 일들이 지루하게 반복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발 이 말씀을 좀 듣고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뜻을 세워서 부지런히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